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레위기 21장 16절부터 마지막 24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레위기 21장 16절부터 24절을 봉독했습니다. 네. 제가 수요기도회 때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하니까 레위기 본문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보게 되어서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학 때는 제가 이제 3주에 한 번 이게 돌아오긴 하는데요. 어쨌든 레위기 말씀을 이제 간혹 살피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잠시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크게 보면 레위기 이제 17장부터 27장은 그 성결법이 주로 나타나요. 특히 이제 그 삶과 관련하여서. 앞에서는 뭐 제사법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정결구례 그러니까 의식법들이 많이 나타났었죠. 근데 17장부터 이제 거의 끝부분 27장까지는 생활 가운데서 물론 의식법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주로는 앞에 1장부터 16장은 아주 전반적으로 의식법들이 나타났었고 이 17장부터 27장 레위기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는 마치 십계명으로 따지면 그 십계명의 5계명부터 십계명까지 나타나는 일상 가운데서 우리 흔히 도덕윤리적인 내용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결법, 성결법 혹은 거룩법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레위기 17장부터 27장입니다. 17장부터 1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룩함이 소개되다가 이제 21장을 살피고 있는데요. 이제 22장까지는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성결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식법에서도 레위기 8장부터 10장에는 뭐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것이라든가 또 혹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렇게 제사장에 관한 것만 다루었던 그 부분이 있었는데요. 마치 그런 부분과 같이 그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정결규례 속에 특히 제사장들에 대한 정결교회를 따로 다루고 있어서 이것 자체로만 해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장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그 앞에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애도해야 될 때 특별한 점,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그런 어떤 행위들도 제사장들은 주의하는 부분들을 다뤘었죠. 그리고 결혼에 있어서도 일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더욱더 정결한 여인과 결혼하는 그런 규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대제사장은 제사장보다도 더 특별했죠. 그래서 더 엄격한 규정들이 주어졌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신체적 조건에 대한 규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무, 여기에서 몇 가지의 그 직무가 대표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보시면 17절에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나오는 것, 이 제사장의 대표적인 직무죠. 그러니까 제물의 성격 중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많습니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제물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들이죠. 뭐 속죄제의 제물, 속건제의 제물 이 정도만, 그 제물은 이제 속죄를 위해서 그걸 죽이고 피를 흘리는 이제 그런 용도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어떤 부분을 받긴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을 받긴 하지만 그 제물 대부분은 다 버리거든요. 그것은 그 속죄 제물이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정도의 제물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들, 그것이 뭐 피가 있는 짐승이든 아니면 식물로 드리는 그런 소재든지 간에 기본적으로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음식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물을 가져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신체에 문제가 있는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들은. 또 21절에 보시면 뭐 18절에도 이제 흠이 있는 자는 여호와께 가까이 오지 못한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21절에도 보면 화제를 여호와께 드리지 못한다 되어 있죠. 화제는 불을 쓰는 제사죠. 그래서 주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음식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제사의 대부분이 사실은 화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번제라든가 혹은 소제라든가 대표적으로 화목제 같은 이런 제사들은 불을 사용하여서 그 제물을, 말하자면 익히는 거죠. 익히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 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그러한 화제를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1절에도 그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휘장이라는 것은 성막 그 자체죠. 성막 하면 마당과 이제 성막, 텐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텐트 안에는 아시다시피 들어가면 바로 이제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는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이 성소 들어오셨다라고 친다고 한다면 이제 이쪽에 금 등대가 있고, 여러분 오실 때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떡상이 있죠. 진설병상이 있고 그 다음에 정면에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단이죠. 그 마당에 있는 제단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그런 이제 번제단이고요, 이 텐트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제단은 향을 드리는 그런 분향단이죠. 그 안에는 이제 여러분 정면을 보실 때 이쪽에 커튼이 쳐져 있고 막이 쳐져 있고 그 막 안쪽이 이제 지성소가 되잖아요. 바로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제사장으로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그 떡상의 떡두를 때를 따라서 물려내야 되고, 그리고 그 금 등대의 기름도 갈아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향단의 향도 계속 교체해야 하는 그 일들을 사실 제사장이 하는 것이거든요. 이 기본적인 일들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23절에 그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제단의 말은 번제단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을 가리킬 수도 있을 텐데요, 앞에서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아마도 분향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제사장의 고유한 직무들을 신체에 이상이 있는 자들은, 아론의 후손에 속한 자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신체의 이상은 다양한 예가 나타나고 있죠. 18절부터 20절에 나타나는데요, 맹인, 다리 저는 자, 절뚝이는 자죠. 어떤 이유든지 온전하게 걸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코가 불완전한 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비정상적인 코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코가 이상하게 생겼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기형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이 부러진 자, 발이 부러진 자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어떤 일시적인 어떤 다치는 일로 말미암아 손과 발이 부러졌을 때에도 이제 일시적으로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었겠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굉장히 장기적인, 사실상 이제 고착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고칠 수 없는, 예전에 우리 잘 안 쓰는 표현인데 불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고칠 수 없는 이제 그런 형태의 신체 이상을 말하는 것이어서 여기서 손이 부러진 것, 발이 부러진 것도 회복이 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태를 가리킨다 할 수 있겠습니다. 등이 구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나이를 먹어서 점점 허리가 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날 때부터 우리 예전에 곱사등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형태의 신체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눈에 백막이 있는 자는 이제 눈에 흰색 반점이 생기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도 잘 이렇게 치유가 되지 않는 병이어서 장기적으로 그 눈 형태가 이상하게 되는 이제 눈 형태가 기형적인 형태를 갖게 되는 이제 그런 질병이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습진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시적인 습진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그 괴혈병에 가까운 정도로 아주 심각한 피부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짐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제 습진이 있는 자는 주로 이제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염증이 심하고 이런 형태로 간다면 이 버짐이라는 표현은 단어상 딱딱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또 마찬가지로 아주 심각한 피부병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떤 그 몸에 그 건조함, 아주 심각한 건조함으로 말미암아 피부에 이상이 생기는 이러한 질환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고환상한 자는 이제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자가 되겠죠. 이런 이제 그 신체에 장애가 있는 자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잘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모르는 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신체가 장애 있는 자들을 차별하시는 것은 아닌가? 외모에 어떤 이상이 있는 형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안 좋은 구별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명령들은 다분히 의식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흥미롭게도 이제 22장에 넘어가시면 잠시만요. 네, 22장 22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21절에 볼게요. 이제 누구든지 선한 것을 갚으려 하는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할지니라 되어 있죠. 그러면서 22절에 나열이 되는데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습진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비로 먹은 것, 이런 표현들, 또 23절에 보시면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 이런 것들은 제물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또 신체적 이상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이 있죠.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인데 다분히 상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실제로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음식으로 드리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 같은 경우에, 소제 같은 경우에 화제를 통하여서 그것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흠향, 그러니까 향기를, 향기를 맡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제사법을 고안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는 뭐 코가 있으신 것이 아니죠. 다 이러한 그 제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실 때 반드시 선행적으로 필요한 절차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고요. 그 필요한 그 선제적인 절차라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을 대신한 하나님께 나올 자를 대신할 희생자물, 그가 하나님께 죄로 말미암아 나올 수 없으니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를 그런 희생제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희생제물은 반드시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또 그들의 죄를 속죄하게 할 하나님께서 용서하도록 할 그 대신할 그 제물이 얼마나 가치가 있어야 하는지를 그러한 방식으로 가르치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제사장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체적인 그런 문제도 어떤 인격적인 차이를 두시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그 어쩌면 좀 낮은 수준의 상대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의식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중보자인 제사장이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과정을 대신할 제사장,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항상 함께하며 그들을 때로는 변호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제사장이 마치 이 제물처럼 정말 완벽하게 온전한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던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은 그들 스스로는 결코 완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형태의 이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혈통적으로 아론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완전치 못하다고 하는 반증이 되겠죠. 그죠? 오히려 그들 가운데 이런 어떤 차이를 둠으로, 그러니까 신체가 온전한 자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완벽하게 온전할 수가 없고 그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들이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메시아가 얼마나 온전한 존재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수단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그가 제사장의 직무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후손들에게 돌아가는 분깃입니다.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지파처럼 기업이 없죠. 그리고 사실 레위 지파도 어떤 상당 수준의 기업이 있는데 물론 다른 지파처럼 확정된 땅은 없지만 어떤 또 동산이라든가 또 레위 지파의 성 가운데 일부의 어떤 그런 기업이 있죠. 그런데 아론의 후손은 아예 없거든요. 그런 것이 아론의 후손들은 오직 이 성막에서 아까 살펴보았던 제사를 집행하고 제사를 집례하고 또 모든 그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판별하는, 우리 앞에 의식법에서 정결법을 다뤘을 때 모든 정결한 것을 사실 판단하는 자가 제사장이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들의 소명이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표적으로 이들이 가져온 그런 재물의 일부, 그 일부가 이들의 소유가 되고 이들의 분깃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신체가 이상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차별을 두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 제사법에 소용이 되는, 제사법에 있어서 제사를 집행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이라는 직책이 얼마나 온전한 자여야 하는지를 이러한 방식으로 강조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이제 제사의 아주 절정한 화목제인데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교제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결코 빠질 수 없는 존재,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은 혼자서는 결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잘못을 범한 자가 사실 사울이죠. 제사장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중보자 제사장은, 메시아 제사장은 온전한 존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방식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는 신체적인 그런 온전함이 아니고 이 재물이 그랬던 것처럼 재물의 그 겉모습이 온전해야 되는 것.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께 바쳐질 그 재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대상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만족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물질적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부분, 영적인 부분에 있는지라 결국 죄 없는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의로운 존재,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성품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을 때 또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실을 볼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나아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 교회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진정한 중보자는 사람 중에서 온전한 자여야 한다. 그 심령이 온전하고 죄가 없는 그런 존재여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알리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은 누구이시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바로 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들을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취하시고 육신을 취하신 후에 온전한 사람이 되셨는데 그 온전한 사람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에서 사역하는 이 사역자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온전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외양에 있어까지 온전한 자여야 했습니다. 마치 재물이 온전해야 했던 것처럼 그들의 외양도 온전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외양 가운데 조금이라도 흠이 있었을 때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제사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이 보여주는 영적인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가르쳐주고 있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 그를 머리로 하여서 그의 모든 공로와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복적으로 수용하는 교회, 조금의 온전함도 자신의 온전함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는 하나님께 결코 나갈 수 없으나 온전한 제사장을 의지하여서 나아갔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온전함만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을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중에 남겨두셨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에게 이 사실은 비밀 같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외부에 있는 이방 족속들도 뭐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사실 복음이거든요. 이 율법은 사실상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의식적 의식으로 이런 율법적인 성격으로 비밀처럼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죠? 그런데 그 비밀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비밀이 풀린 것이죠. 오직 이스라엘 중에 감춰져 있었던 이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주일 아침마다 히브리서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 히브리서 시작에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표현에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이 안에 율법이 들어있고 또 의식법들이 들어있죠. 이런 방식으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비밀처럼 간직하셨던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하시고 그 모든 부분과 모양이 때로는 비밀처럼, 때로는 뭐 그림자처럼, 모형처럼, 때로는 의식처럼, 의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줬던 바로 그 진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고하게 펼쳐지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그 레위기 의식법들을 보면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온전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들의 신체적인 온전함은 일시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었고 진정한 온전함은 조금의 죄도 없고 조금의 흠도 없는 바로 그리스도의 내면의 온전함, 심령의 온전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을 우리는 분명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만족하시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 용서받게 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만족받게 하실 그런 능력이 있는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유일한 온전한 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흠모하는 마음, 우러러 보는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러러는 마음, 그를 흠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을 할 때 그리스도 없이 결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안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세우신 그 제사장들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는 맹세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감을 고백하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리며 그 복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흠모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 외모적인, 외향적인 그런 온전함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또 가리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온전함, 영적인 온전함을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비록 부족할 때에도, 우리가 비록 모자랄 때에도, 심지어 죄가 있을 때에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